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강조하며 요한복음을 열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처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일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 주신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제일 마지막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바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앉으셔서 주님이 그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남기실 때에는 또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우리는 첫 번 주신 말씀과 마지막 주신 말씀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인상적인 포즈를 하나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마지막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앉으셨다라는 이 포즈 속에는 우리에게 대단히 의미심장한 그 무엇이 담겨져 있지 않나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앉으시는 것을 우리가 자주자주 발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그 유명한 천국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를 위시한 중요한 비유 7개가 등장하는데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바닷가에 나가 바닷가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 주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 환경입니까? 자갈밭, 물기들이 많은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앉으시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서야 합니다. 그래야 청중들을 더 멀리 볼 수 있고 그래야만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 더 큰 소리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인상적으로 주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의자에 한번 앉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들은 서 있는데 주님은 바닷가에 앉으시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의자도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바닥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를 하나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가 또 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앉으셨을까요? 왜 앉으신 후에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의 사건을 처리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일부러 주님이 앉으십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도 주님이 바닥에 이렇게 앉으셔서 뭔가를 가지고 끄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앉으셨을까요? 그러고 보니 헤롯이라는 사람도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중요한 말을 하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로마 교황도 중요한 교서를 발할 때에는 언제나 앉아서 교수를 바랍니다. 서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지방에서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에는 먼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포즈를 이렇게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포즈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니 너희들이 귀를 기울이라. 집중해라. 평소에 하는 말과는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려고 하니 너희들 나에게 집중해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에 앉는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즐비하게 등장합니다. 앉아, 앉음에, 앉으라. 1절과 2절에 제가 살펴보니 무려 5번이나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성령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나 보다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였으면 참 좋겠어요. 더더군다나 이 말씀은 어디에서 있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성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문. 성문이라는 곳에서 그 지방에 있는 성문에서 이 일이 있었답니다. 성문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왕자 압살롬이 자기가 빨리 좀 왕이 되고 싶은데 다윗이 왕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초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계략을 꾸미느냐? 아침 일찍 성문에 나가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 오는 사람들을 전부 자기 쪽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서는 묻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소원이 있어? 또 어떤 부분에 십시비비를 가려야 돼요? 하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압살롬은 당신이 옳다고, 당신이 잘했다고, 당신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전부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시면 이 압살롬의 행동을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바로 이 성문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잠언서 3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이라는 곳은 단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성에 어떤 있는 문, 이 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 사건을 공개적으로 정리하고 처리하는 장소, 그 장소가 성문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 성문이라는 단어와 앉는다라는 이 단어가 연속적으로 함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지금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그 현장에서 다루어진 사건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지금 이 현장에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1절과 3절과 6절과 8절에 보시면 기업 물을 자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다루었던 사건은 기업 물을 자에 관한 그런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그 지방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여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친척들이 그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그냥 내몰라라 해서는 되지 않냐고 어떤 형태로든지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형제가 가지고 있던 이 논이라 밭 같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 넘어가고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될 상황이 될 때는 그냥 보지 말고 곁에 있는 형제가 도와주었어. 그래서 그 형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재물이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형제의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겨서 그 집안의 대가 끊기는 상황이 일어나면은 그 모습을 그냥 두지 말고 그 옆에 있는 다른 형제가 그 상황을 잘 수습하여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해야 하고 그 다음 그 형제가 하지 않냐면은 그 다음 친척이 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땅에 기업 물어야 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1순위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못 본 채 하는 것입니다. 내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기업 물을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냥 내몰라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순위가 그 다음 순위였습니다. 1번 순위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만 되는데 그 1번 순위가 내몰라라 하고 있기에 보다 못하여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해 보려고 성문에 나아갔던 것이요. 그리고 장로 10명까지 동원하여서 배심원으로 그가 앉혀놓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기업 물을 그자가 왔습니다. 같이 앉았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이 보아스가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4절 말씀에 이 기업 물을 자가 순순히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물으리라. 이 말은 내가 그 일을 하겠소. 내가 기업 물어야 할 그 책임을 내가 잘 감당하겠소. 그렇게 대답을 선선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재판도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보아스가 한 가지 사실을 더 확인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업물을 고엘 제도의 이면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이면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하는 조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자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기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을 드러내고 죽은 자의 기업을 세워줘야 한다 하는 이 이면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이면조항을 재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기업물을 자가 1순위 있는 자가 아주 마음이 아주 뜨끔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본색을 드러냅니까? 조금 전에는 내가 기업을 잘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6절 말씀해 오시면 나는 모르지를 못하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모르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이 사람이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상적인 액션을 하나 더 취합니다.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이 사람이 8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의 신발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신발을 이 사람이 그 현장에서 벗어버릴까요? 여러분 신명기서 25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기업무를 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기업무를 자가 기업무를 자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람의 신발을 벗겨버리라. 또 하나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무를 자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긴다. 얼굴에 침을 뱉는다. 더 이상 인간으로 취급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인간 이하로 취급해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을 이 기업무를 자는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신발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그는 자기 이름을 내는데 자기 기업을 세우는데 그는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고였습니다.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이름을 내어야 되겠다. 내 기업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을 위하여 그가 여러분 일생을 올인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철학이었고 그가 살아가는 목적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업을 튼튼히 세우는 것. 이것이 그가 사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아니해도 좋겠다. 나는 내 얼굴에 누군가가 침을 뱉어도 좋다 하는 그런 액션으로 그가 신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룻기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의 두 아들도 이름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오르바까지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끝까지 드러내고 싶어 했던, 후세에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남기고 싶었던 이 사람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질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이 사람을 아무개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아무개여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두 사람 다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이 두 사람은 서로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그 당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 50가구? 한 100가구? 정도 살았을까요? 여러분, 친척지간에 이 보아스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무개는 서로 왔다 갔다 왕래하는 사람입니다. 숟가락이 몇 개며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서로 알고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개여라고 불렀다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룻기서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영 후대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로보건대 룻기는 당시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 기록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 룻기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아직까지 룻기의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고 있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 룻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한 사람이 룻기를 기록한 것은 틀림이 없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이 룻기를 기록한 것이 틀림없다. 또 하나는 사사기서의 저자가 룻기의 저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입니다. 아니, 사사기의 저자가 룻기를 기록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저자가 사사기서를 써나갑니다. 여러 사사들의 행적을 쭉쭉쭉쭉 기록하고 있는데 사사기서를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의 행적은 아주 길게, 어떤 사람의 행적은 아주 짧게, 어떤 사람의 행적은 한 줄로 처리해버립니다. 저자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어떤 사람은 길게, 짧게, 어떤 사람은 한 줄로 처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그 사사의 행적을 마무리하면서 언제나 이 사람은 사사로 몇 년간 지내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사사의 행적을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사사기서 13장에 오시면 삼손이라는 사람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4장, 15장, 15장 20절에 사사기서 저자는 이 삼손에 관한 행적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삼손에 관한 기록은 마무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삼손에 관한 기록은 이제 끝내고 그 다음 사사에 관하여 내가 기록하겠다라는 의지가 이 15장 20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15장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16장을 펼치면 여전히 삼손에 관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손에 관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3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15장에서 삼손에 관한 기록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성경 저자가 다시 펜을 들고 16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사기서의 저자는 15장으로 삼손에 관한 행적을 끝내려고 생각했습니다. 연필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저자의 마음을 감동감화 시키십니다. 아니야, 더 기록해. 삼손에 관한 기록을 더 기록해. 네? 저는 끝내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야, 더 기록해. 네가 알고 있는 삼손에 관한 내용을 더 기록해. 예? 삼손이 여인들을 쫓아가다가 드디어 들려라는 여인을 또 만나 이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가 그 귀한 머리 다 깎인 사건을 기록하란 말입니까? 기록해. 삼손이 눈이 뽑힌 것도 기록하란 말입니까? 기록해. 삼손이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 상황도 기록해야 하라는 말입니까? 기록해. 저는 삼손에 관한 이 부끄러운 기사들은 그냥 숨겨주고 싶었는데요. 아니야, 거기에 깊은 뜻이 있어. 기록해. 그래서 성경 저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시 연필을 들고 기록한 것이 여러분 이 사사기서 16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룻기서의 저자는 보아스가 그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성석이었다면 성석씨여 하고 불렀습니다. 철수라면 철수씨여라고 분명히 불렀습니다. 불렀다고 성경 저자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성경 저자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너 그 사람의 이름 지워버려. 예? 그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아무개여라고 기록해.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했던 자는 이름조차도 성경에 기록할 가치가 없는 이름이야. 이름을 지워버려. 여러분, 그렇게 하여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개여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남기려고 했던 이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그 이름조차 남길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으로 아무개여라고 처리해버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름조차 남길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성령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저자는 다시 펜을 들고 실제 이름을 지워버리고서는 오늘 1절 아무개여라고 정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잠시 앞을 바라봅시다. 사무엘상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에 관한 기사의 내용인데 자세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라는 대명사를 주목하십시오. 그의 어머니, 앞에 그는 누구죠? 대답 좀 하세요. 누구죠? 사무엘이죠. 예? 사무엘. 그런데 그 다음 그는 누굽니까? 그 다음 그는 누구예요? 대답 좀 하세요. 그 다음 그는 누굽니까? 그 다음 그는 누굽니까? 아침이어서 헷갈리세요? 예, 제일 처음 그라는 대명사는 사무엘이죠. 그럼 그 다음 그는 누굽니까? 너무 시시한 것을 여쭈니까. 그 다음 그는 예? 한나죠. 한나. 그 다음 그는 누굽니까? 도시 사무엘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 문맥이 그대로 되려고 하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그의 아버지와 함께 뭐요? 올라갈 때에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의 남편이라고 갑자기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사무엘이 엘가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지워버립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성경은 사무엘이 엘가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힙니다. 엘가나를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성경은 철저하게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잖아요. 그런데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성경은 철저하게 지워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누구의 아들, 손자, 증손, 뭐 현손 그 집안에 그 뼈대 있는 집안의 집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브라임 하면은 여러분 이 야곱이 손을 어긋맡기고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라마다임 소입임 하면은 라헬의 그 기도 눈물의 통곡이 떠오르는 그런 장소지 않습니까? 뼈대가 있는 집안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 엘가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이 엘가나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아기 낳아서 문제 해결해버리고 낳은 여자의 순서를 한나보다 더 앞세워버리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집안, 자기의 뼈대, 자기의 계보를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엘가나. 엘가나였지만 성령께서는 이 엘가나가 사무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면서 성경을 써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밟아버리십니다. 허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이름이 대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그래서 쌓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철저하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그 이름을 아무개로 처리해 버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줄 기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오시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구의 내리에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리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여인 다섯 명이 문을 막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했을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주님의 내리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아스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숨기려는 자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무개와 같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뜨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앞에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가 그 엄마는 성도들을 머무리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3절 우리 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사람 바라보시면서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다 같이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오늘 사흘째 새벽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이름, 그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했던 자는 성령께서 그 이름을 제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옥에 갇혔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목말라 했을 때에 도와준 사람, 자기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삶이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